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5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에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 고난,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 가운데 솔개라는 새가 있지요. 이 솔개는 새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 사는 그러한 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70년 정도, 평균 한 70년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솔개가 70까지 살기 위해서는 한 40년쯤 지났을 때 자기 인생의 반을 살아 넘겼을 때에 아주 중대차한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한답니다. 한 40쯤 되면요, 이 솔개의 발톱이 다 노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또 이 앞에 부리 있잖아요. 이 부리가 쭉 계속 자라나 가지고 가슴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어진대요. 그리고 이 날아다니는 깃털이 아주 두툼해져가지고 비행하는 데에 하나도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솔개가 그 다음에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무언가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무서워서 결단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들을 추진하지 못하면 그냥 40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죽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떤 일이냐? 일단은 제일 힘을 다해가지고 저 높은 고지에 상공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둥지를 만든다고 그래요. 둥지를 만든 다음에 이 고통을 통해서 뭔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 바위에 자기 부리를 막 갈기를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이 부리가 다 뽑아 나간대요. 부리가 뽑아 나갈 때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부리가 새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일일이 자기 그 부리를 가지고 자기 생발톱을 다 뽑는데요. 다 뽑아가지고 이 발톱이 다시 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부리를 가지고 자기 깃털을 다 또 뽑는데요. 그러면 이제 새 깃털이 나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새롭게 돼야지만이 70 정도까지 사냥을 잘하면서 강하게 그렇게 솔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개의 이 예화를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적인 자기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자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간직해야 되는 것은 신앙적인 결단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은 남은 신앙의 여정과 인생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평균적으로 살 나이가 몇 년 남았는가? 그렇다면 그 시간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마치 솔개가 자기 부리를 다 뽑아놓고 또 발톱과 새 깃털을 얻기 위해서 깃털을 다 뽑는 그러한 자기 개혁과 또 수행의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에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개혁.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사 왕이 이 개혁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아사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흥미롭게도 아사랴는 오늘 본문에 이 한 곳에만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아사랴 선지자가 엄청난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지금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참 비극의 상황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황폐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환란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절과 6절에 보면 실제적인 고난이 나타나는 평화가 없는 전쟁과 요란함이 가득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절에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가운데 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었다. 참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참 부족했어요. 좌우 상황들을 보면 그냥 황폐한 영적으로 황폐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 그러나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율법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상황은요,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의 풍토도 아니었고 또 이끌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영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하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이 없고 목회자가 훌륭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신앙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내 인생은 뭔가 공회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개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핑계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 맞춰서 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핑계할 게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영적인 풍토가 아무리 황폐하고 좋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집중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 한 분명히 갱신될 수 있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신앙인들을 만나면 그 신앙인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조건이 아닌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또 목회자가 아주 파워풀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황이 교인들이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샴페인에서 사역했을 때 한 청년이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를 밝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형제가 한국에서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유학생활 하면서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빠졌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졌어요. 바닥을 치고 바닥을 쳤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소위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로 갈 용기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는 청년들이 제일 없는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갔답니다.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매입해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한 달, 두 달, 세 달을 다 지나도 헌금 내라는 설교였답니다. 청년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당했겠죠. 그러나 그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환경이 뭐 이렇게 나쁘고 뭐 상황들이 그랬어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정신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 있지 않아도, 좋은 조건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모든 것을 봐도 그 상황들이 좋은 상황들이 아닙니다. 환난의 때라고 얘기하고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피차 상한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하나 봐도 좋은 조건이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다. 결국 그 일들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 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돼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야 돼? 하면서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현실, 요란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하는 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 어떤 집중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 요란함, 어려움은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시절이 어렵게 되면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시절을 극복해서 이기게 갈 수 있는 영웅이 등장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과연 역사를 보면 맞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곳에 영웅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개인의 인생, 신앙 상황도 동일합니다. 신앙 가운데서도 어려움의 그 길들을 잘 타고 넘어가게 되면 성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훌쩍 컸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신앙도 어려움과 고난과 요란함과 소망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기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훌쩍 성장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황들이 점점 나쁜 쪽으로 가는 것 같이 느낄 때에 마음을 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향해서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십시오.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았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회개한 거예요. 내가 가던 길 이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바꿔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길로 빠르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이에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이 회개가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되는 첫 시작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우리의 상황들로 돌이켜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요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미 견고하게 돼서 솔개가 나머지 하반기를 달려가기 위해서 자기의 부리를 뽑고 발톱을 뽑고 또 깃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뽑는 그 일들을 이미 하셨나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지 못했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가? 나는 요즘에 기쁨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환난과 요란함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또 우리들 가운데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계가 아, 난 너무 아파 못하겠어 라고 하면 사냥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프지만 부레를 뽑고 또한 발톱을 뽑고 또 깃털을 뽑게 되면 나머지 30년, 40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의 또 다른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방향의 설정,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중심이 먼저 설정되어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뭔가 걸림돌이 있죠? 잘 안 풀려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기도 하고 뭔가 벽에 부딪혔어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방향이 지금 하나님과 맞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정확하게 맞을 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밤에 저도 회개하고 우리 교우들도 회개하고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아프지만 힘들지만 부리도 뽑아버리고 발톱도 뽑고 새 깃털을 얻기 위해서 깃털도 뽑아버릴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막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들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짜로 뽑는 일들이 필요하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인 훈련은 그야말로 훈련입니다. 훈련은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은 어려운 거예요. 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게 훈련이에요. 훈련 받으면서 아, 나 너무 좋다. 훈련 받으면서 야, 이거 할 만한데 훈련 받고 싶으면서 나 더 받고 싶다.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은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훈련이 다 끝나면 반드시 쉬게 됩니다. 근데 훈련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7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강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참 재밌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강하게 하라는 것은 자신에게 실제적 어려움을 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적인 어려움을 찾아서 하는 것, 그게 강하게 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좀 제일 가까이 이렇게 표현하면 각고의 노력을 한다 뭐 이런 말 한국 사람들 쓰잖아요. 이 각자가 조각한다고 할 때 각자가 더 새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새기는 거예요. 어디다가 뼈에다가.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각고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무슨 고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오르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들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청산하는 일들에는 고난의 분명한 대가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고난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이 디스플린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입으로 구호 외치고 머리로 생각해서 강하게 되자 강하게 되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게 과제를 부과하는 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손이 약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능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을 채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육이 풀리게 되면 힘을 못 쓰게 되죠. 근육이라는 게 커지려고 그러면 근육을 찢는 거라 그래요. 찢을 때 엄청 아프겠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 찢어져 가지고 단단한 근육이 됐다가도 유지를 못하면 흐물흐물흐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손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본문에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미완료로 돼 있어요. 이 미완료라는 형태는 뭐냐면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요, 전생에 걸쳐서 계속 끊임없이 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시 부러뜨리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낡은 솔개의 뿌리, 뽑아내야 될 솔개의 발톱, 그 다음에 날지 못하게 만드는 두터워진 깃털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 밤에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지금 안 하면 죽게 생겼다, 영적으로 이거 안 하면 죽게 생겼다 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개혁하는 것은 아픔은 있지만 앞을 설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투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생활, 말씀을 연구하는 것, 순종하는 것,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생활, 헌금 생활, 사랑이 충만한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깎여지지 않은 모난 성격,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그러한 부리와 발톱과 또한 오래된 깃털일 수 있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많은 열관 얘기들 가운데서 진짜 뽑아야 될 게 뭐가 있는가? 게으름이 있는 사람, 나태함이 있는 사람, 열정이 부족한 사람, 그 다음에 계획성이 없는 사람, 뭐가 있든지 간에 아직도 인격적인 수양이 덜 돼 있어서 계속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 사람, 다 좋아요. 이 밤에 앞으로 새롭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다 바위에도 정말 긁어서 부러뜨려가지고 빠지게 만들고 또 발톱도 다 뺄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세요. 나 올 한 해부터 정말 성경 1년에 일독하겠다, 공예배 안 빠지겠다, 새벽 예배 꼭 드리겠다,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하겠다, 아니면 세 번은 기도하겠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내가 약한 건 절제야, 절제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결단 내리십시오. 그리고 한 해 동안 그 일들을 통해서 썩어 빠져야 되는 그 부분들을 빼뜨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시간들을 보람있게 또 은혜스럽게 살기 위해서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할 수 있는 결단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결단 내리셔야 돼요. 만약에 이 밤에 결단 못 내리고 또 내일로 밀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또 한 해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걸 통해서 앞으로의 몇십 년을 버려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아프지만 그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나아가면 우리의 앞으로의 하반기 인생들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고난 이기면서 영적인 훈련하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7절 맨 마지막 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금이 있음이니라. 너희의 행위에 상급이 있다. 이 행위라는 것은 훈련 과정이죠. 그 훈련 과정에는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반드시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뭐 미국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No pain, no gain. 뭐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뭐 고통에 투자함 없이 어떻게 단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고 훈련이 되어지면 반드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얻을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상급이라는 말은요, 보상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재밌는 의미도 하나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하이어되었다, 이 고용됐다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저는 뭐 리워드, 이렇게 보상받는 거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이어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굉장히 익사이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 좀 써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제가 목사니까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평신도래도 뭐래도 직분 얻어서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 쓸만하다 해가지고 스카우트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그렇게 산다면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훈련의 그 과정에는 반드시 보상도 있고 하나님이 고용해서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그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필요하면 나머지는 다 붙여 주시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 증거하지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몸을 위해서 엑서사이즈,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경건은 이 신앙의 훈련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 이 땅에 사는 삶, 내생,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그 모든 것에 약속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적인 상급론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우리가 건전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최고의 상급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에요. 이거보다 더 뭐 좋은 거는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도 부분적이지만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것이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중대차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일꾼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이어돼가지고 사는 것, 이 땅 가운데 제가 봤을 땐 최고의 복락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은 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목사를 하면은 좀 편하게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성경 클래스 시간에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배우고 있다가 마음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는 것, 목사가 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일꾼이 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하는 거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얻은 큰 그림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얻게 되었고, 그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목사가 되라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연약한 사람, 강한 사람, 기질대로 모두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요 반드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깨끗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깨끗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비유로 좀 얘기할까요?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철그릇 하나님 다 사용하세요. 그런데 오물이 묻어있고 더러운 그릇은 씻어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올 1년 동안에 십자가의 좁은 길을 기뻐하면서 가야 돼요. 그것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렵지만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자기를 개혁하면서 신앙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가 모레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가다 보면 넘어질 때 있고요, 쓰러질 때 있고요, 또 뒤로 쭉 이렇게 후퇴할 때 있어요. 그래 다시 일어나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장돼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막 입학했을 때 저희 교수님 중에 개강 예배 1학년 그 첫 입학식 때에 설교하는 목사님은 총장님이 아니시고 한 분 교수님이 꼭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 설교가 독수리 설교, 독수리 설교. 10여 년, 15년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다 독수리 설교예요. 스토리 똑같아요. 그 뭐냐 하면 자네들 선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처음에 입학할 때는 그 눈에 보면 병아리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4학년쯤 되면 독수리가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느 순간에 날지도 못하고 삐약삐약거리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 학교 안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나중에 창공을 가르는 그러한 독수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이건 뭐 쓸만한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안에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하여 되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 살기 원한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